VOA 세계뉴스입니다. 독일 경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수감자연대 국제조직망인 자미둔 관련 시설들을 압수수색했다고 독일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독일 내무부는 이날 경찰과 보안요원 300여 명을 동원해 베를린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총 15곳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들 단체를 지지하는 이들의 자택과 단체의 건물들을 주 대상으로 했다고 독일 DPA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내무부는 독일 내에 450명가량의 하마스 조직원이 존재한다며 이들은 정치적, 사회적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 강화를 위한 자금 마련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성명에서 독일은 하마스와 자미둔에 대한 금지령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야만적 테러를 미화 혹은 지지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페저 장관은 이어 이슬람주의자들과 반유대주의자들은 그 어느 곳에도 안전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미국, 유럽연합 등과 함께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앞서 독일은 지난주 레바논 내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지원한 혐의로 함부르크 소재 이슬람 단체 관련 5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인도 주재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이 폐쇄됐다고 대사관 측이 오늘 밝혔습니다. 파리드 마문자이 아프가니스탄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8주간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외교관 비자 연장과 인도 정부의 행동 변화라는 목표가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성명에서 대사관 건물이 인도 정부에 이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21년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사관 측은 아프가니스탄의 전임 정부가 임명했던 마문자이 대사 등 적어도 5명의 외교관이 지난 9월 망명을 위해 인도를 떠나자 업무를 중단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측은 아프간 전임 정부가 임명했던 인도 주재 외교관들이 모두 제3국에 도달한 상태이며 현재 인도에는 탈레반 정부와 연관된 외교관들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뭄바이 등 인도 주재 아프간 영사관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인도와 탈레반 정부 모두로부터 가해진 압력이 이번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아프간 전임 정부의 체계에 따라 마문자이 대사와 직원들이 비자 발급과 양국 무역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어제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간 합의에 어긋난다며 한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노 장관은 또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현 시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계속하는 등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어제 성명을 통해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관련 판결의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고등법원은 이날 피해자와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의 다른 국가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취지로 소송 각하 판결을 내렸던 1심 선고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2억 원씩을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오늘 48일 만에 첫 일시 교전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시각 이날 오전 7시부터 발효된 이번 교전 중단 조치는 카타르 정부의 주재로 이루어진 양측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7일 하마스가 억류한 240명가량의 인질 중 13명의 이스라엘 여성과 어린이들도 이날 오후 석방될 예정입니다. 양측이 이번 합의에서 석방하기로 한 인질 수는 총 50명입니다. 로이터통신은 교전 중단 이후 양측 간 폭격이나 포격 혹은 로켓 공격에 대한 주요 보고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무기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하루에 지구를 15바퀴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영국 정부가 북한 해킹 공격의 위험성을 알리는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2도,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이사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채 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로라 올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주재 미국 대사가 23일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올게이트 대사는 이날 IAEA 정기이사회 북한 핵안전 조치 적용 관련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험하고 무책임하며 긴장을 고조하는 핵수사,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이번 주의 위성 발사 등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행동과 수사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핵과 관련한 지속적인 활동들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모든 회원국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의를 준수하고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북한의 위험한 핵고조를 연장하고 확장하는 대담함을 줄 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북한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제3자를 통하거나 직접 구두, 서면 등으로 북한과 관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 관여나 협상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기 위해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역내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IAEA 이사회에 낸 성명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유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든 북한의 핵실험을 금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즉각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강할 의도가 있다는 북한의 성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 재개 가능성과 일치하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활동뿐 아니라 영변 핵시설 등에서의 활동 증가 등으로 이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반하는 북한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합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해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과 부품, 지식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성명을 또한 우리는 북러 간 무기 이전과 군사 협력에 대한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 같은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유는 북한이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 영변핵시설의 실험용 경수로에서 시운전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도 계속 가동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인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 과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의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는 기존 전략에 한층 더 힘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실패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운반 로켓 천리마 1형 발사 성공을 이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23일 방문해 과학자, 기술자, 간부 등을 격려했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 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며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기도와 준동을 상시 장악하는 정찰위성을 우주의 감시병으로 위력한 조준경으로 배치한 경이적인 사변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더욱 분발해 당이 제시한 항공우주정찰능력 조성의 당면 목표와 전망 목표를 향해 총 매진해 나가자고 독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목표는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22일 새벽 전하면서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수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격려 방문에 딸 주혜를 데리고 갔는데 현장에선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정식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장 류상훈이 김 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장으로 류상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위성 개발 사업을 지휘해온 인물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는 별도로 북한 정부 명의로 23일 저녁 몽란관에서 열린 정찰위성 발사 성공 자축위원회에 아내 리서주, 딸 주혜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상석에 자리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상을 제외한 대부분 참석자들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로고가 박힌 반소매 티셔츠 차림이었고 김덕훈 내각 총리가 축하연설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의 24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며 정당 방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행위를 자축한 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난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연말을 맞아 이렇다 할 지도부의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정찰위성 성공을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를 공식화하면서 최고 지도자의 지적 선전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긴장고조를 통한 내부 결속을 함께 도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풀이했습니다.
경제난 속에서 지금 다른 부분들은 계속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를 좀 추스를 필요가 상당히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적정한 계기로 지금 활용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한 것도 보면 성공 발사 보도하고 밑에 이제 국방성 성명을 같이 이제 보도를 한 의미도 외부적 정책 긴장 이 부분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 내부 분위기를 좀 이제 독려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정찰위성 발사 대응 조치로 취한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해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국방성은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선택한 신냉전 전략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한국을 압박하는 데 한층 열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러시아 지원 정황이 드러났고 향후 북러 밀착이 다방면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미한일로선 위기의식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정찰위성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4, 5개 이상이 더 쏴져야 되는 거고 러시아와의 협력이 지속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준다면 반대급부로 북한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에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게 가장 문제 되는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북한한테 위성 외에도 다른 가능성이 점점 열려서 봐야 되는 거니까 실존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도 김정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여파로 러시아라는 우군을 뜻밖의 없게 된 셈이라며 2025년 출범하는 미국의 새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정찰위성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이나 한반도에서의 국지 도발을 통해서 존재감을 높이는 보다 공세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5년에 미국의 신정부하고 다시 한번 협상할 수 있는 자신의 입지를 2024년에 다지든지, 여튼간에 포인트를 많이 정립해 놔야 되는 거죠. 미국에 관련해가지고는 정찰위성이든지, 장거리 미사일이든지, 핵실험이든지, 뭐 이런 카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정부는 도발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7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오는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선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하마스와 연계설 또 우크라이나 군사협력 이런 것 때문에 EU도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북한에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그다음에 EU, 이 서방권의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는 인권을 포함해서 압박 강도는 높아질 거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그러나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기대하기 어렵고 독자 제재 또한 상징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러 밀착이 한동안 강화되는 가운데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쏘아 올린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하루에 지구를 15바퀴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찰위성의 실제 작동 여부가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만리경 1호는 하루 최소 두 차례 한반도 인근 상공에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위성 추적 웹사이트인 엔투요는 미 우주군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23일부터 만리경 1호의 위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리경 1호는 고도 507km 내외에서 긴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속도는 초당 7.61km로 측정됐습니다. 이는 만리경 1호가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94.7분, 하루에 지구 15바퀴를 돌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 시각으로 24일 새벽 2시 26분 현재 만리경 1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러스 인근 상공을 지났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를 유지한다면 만리경 1호는 하루 두 차례에서 네 차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NTU를 비롯한 위성 추적 웹사이트 등은 만리경 1호가 24일 오전 10시 15분과 오후 9시 47분, 오후 11시 20분 등총 3번에 걸쳐 한반도 인근 상공을 지나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만리경 1호는 25일과 26일엔 각각 2회와 3회씩, 27일에는 4번에 걸쳐 한반도 상공을 지나칠 예정입니다. 앞서 BOE는 미 우주군 소속 제18 우주방위대의 위성 추적 웹사이트 스페이스 트래커를 인용해 만리경 1호의 위성 번호와 인공위성 식별 번호 등이 부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지구 궤도를 회전하는 인공위성의 공식 번호가 부여되는 점으로 볼때 만리경 1호가 지구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위성 추적 웹사이트에도 만리경 1호가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인 모습이 나타나면서 만리경 1호가 지구 궤도에 진입한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만리경 1호의 정상 작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찰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는 인공위성과 지상 기지국 간의 정상적인 교신과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 영상 자료에 대한 성공적인 수신 등을 통해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만리경 1호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는 외부에선 알수 없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보도에서 만리경 1호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오전 9시 21분 만리경 1호에서 수신된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북러 간 미사일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3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지난 21일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북한은 영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러 간 미사일 기술 이전 등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보레 대표는 EU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장비, 미사일 기술 또는 탄약의 이전을 자제하고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무기 수출입을 명확히 금지하는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공 전쟁에 활용하기 위한 북한의 무기 이전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한국, 일본에 대한 완전한 연대를 밝혔습니다. 보레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관련 당사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 21일 밤 10시 43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3시간 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방한 중인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참모총장과 양용모 한국 해군참모총장이 오늘 부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에서 만나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양용모 총장은 프란체티 총장에게 양국 해군의 협조 체제는 한미 공조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양국 해군이 지금껏 쌓아온 유대 관계를 토대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총장이 회동한 칼빈스노는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21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미한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고 주한미 해군사령부를 격려하기 위해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중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사이먼 스미스 전 주한 영국 대사가 평가했습니다. 2018년에서 2022년 재임했던 스미스 전 대사는 특히 다우닝과 합의해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과 해양 공동 순찰을 한영 양국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사례라고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스미스 전 대사를 영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스미스 대사님,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총리가 다우닝과 합의를 체결하고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한영 FTA는 스미스 대사님이 한국에 재임하고 계실 때인 2019년에 처음 체결됐는데요. FTA 개선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까요?
It's worth remembering that when I was working on the 2019 FTA, when I was in Korea,
제가 재임할 당시 한영 FT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때 발생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앞서 2011년 한국 EU FTA가 체결돼 있던 상태였죠. 한국과 영국 양측 모두 진지한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지만 동시에 최대한 한국 EU FTA의 내용을 한영 양자협정으로 간단히 넘기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초기 한영 FTA가 임시방편이 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양측은 FTA 체결 2, 3년 내에 다시 검토키로 합의했고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FTA 개선 작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 문제는 상품이 한 국가에서 완전히 제조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반영합니다. 2011년 이후에도 이미 관행이 많이 바뀌었죠. 다른 하나는 무역 관행입니다. 이전 세대 FTA에선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과 추진하고 있는 FTA는 세관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디지털 무역을 반영할 것입니다. 일종의 현대화 노력이죠.
한국이 영국과 해양 공동 순찰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북한 제재 회피에 대한 해양 순찰과 어떻게 다른가요?
What's new about this is not so much that there will be ships patrolling the waters, but I mean in the British case it's been
선박이 해양에서 순찰에 나선다는 점은 새롭지 않습니다. 영국은 영내 제재 집행과 관련해 수년 동안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해 왔습니다. 새로운 부분은 제도적 협력인데요. 관련 작전을 한국과 영국이 함께 계획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작전을 함께 수행하면서 좋은 파급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해군과의 협력 방식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재 이행 전반을 조율하고 유효성을 높이며 정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협력이 대북 제재 이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제재 위반을 적발하는 활동이 영내에서 펼쳐지면 일종의 억지력을 형성할 것입니다. 제재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속 증가시키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죠. 우리의 지속적인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스미스 대사님, 영국과 한국은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는데요. 한국과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어떻게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cybersecurity is something which, you know, the more we've got involved in this, the more we've learned about what we can do, what we can't yet do, and so on. The more we've learned about threats.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아직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더 공유할수록 직면한 위협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국 대사로 재임 당시 우리는 한국인들이 가진 역량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수많은 도전에 싸워온 그들의 경험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신뢰를 구축하고 쌍방향으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진전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방문 중에 한국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이버 분야 협력은 우리가 전문성과 경험, 접근법을 공유해 새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주한대사로 재임하실 때 한국 정부가 영국과 정보 공유를 꺼리는 인상을 받으셨다고요?
I felt that at certain times and on certain subjects, there was a little bit of reserve on particularly in cooperation in the defense and security sphere.
때때로 특정 주제와 관련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방과 안보 협력에서 약간의 유보적 태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비판적인 생각은 없었지만 이유는 파악하려고 했죠. 한국은 주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많죠. 중국도 상대해야 하고 미국과 동맹도 맺고 있고 최근엔 좀 개선됐지만 일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죠. 심지어 영국과 같은 나라도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여지를 확보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당신에게 흥미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알리고 싶은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방문 중 발언을 들어보면 이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우린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가 전 세계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미스 대사님, 같은 마음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쿼드에 들어가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나 오커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at one would rule none of these things out. I'm not aware of any particular sort of practical suggestions that would lead to.
그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성과로 당장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매우 실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한국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해양 공동 순찰 등이 바로 그런 예죠. 또한 미한 동맹의 활동에 영국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전 한국 정부 때 보였던 주저함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미스 대사님, 우크라이나 주재 영국 대사를 역임하셨고 러시아에서도 근무하셨습니다.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응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am very much supportive of the proposition that says that we should do around the world whatever we can to increase the cost.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매우 지지합니다. 그리고 푸틴에게 자신의 한 일에 엄청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전 세계 민주주의 공동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전쟁을 끝내는 건 매우 간단한 일이고 그와 러시아의 대가를 물리는 일은 중단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더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끔찍한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든 진전을 저는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도 직접 방문하고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는 국가들의 고갈된 무기 재고도 보충해 줬는데요.
I'm really encouraged by it. I think that, and again, I compare it to the conversations that I was having about Ukraine shortly before I left Seoul.
정말 고무적입니다. 제가 주한 영국 대사로서 서울을 떠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나눴던 대화와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약간의 거리낌도 느꼈죠. 부분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정이 잘못되었다고 오랫동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최근 북한 문제에서 별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길 꺼렸었지만 이젠 그런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점점 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건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의 블랙핑크가 대형 제국 훈장을 받았죠. 영국에서 한국 소프트파워의 힘은 어느 정도입니까?
You can imagine how thrilled I was to see the ladies from Blackpink given their honors by the king because they were absolutely brilliant. They worked so well with us when we were doing
블랙핑크가 대형 제국 훈장을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을 수임한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때 저희와 정말 잘 협력했습니다. 그들의 공로를 인정받게 돼 정말 기쁩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축구만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절대적인 스타 중 한 명입니다.
지금까지 사이먼 스미스 전 주한 영국 대사로부터 다우닝과 합의의 의의와 한영 양자관계의 현 주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주요 행사에 영국에 사는 탈북민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높아진 탈북민 위상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첫날인 20일,
런던의 한 호텔에서 열린 현지 한인들과의 만찬 간담회.
오늘날 한국과 영국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시장으로 연결된 경제공동체입니다. 재영동포 여러분, 영국의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노력해오신 동포 여러분 덕분에 한영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영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이 한국과 영국이 공유하는 자유와 인권 가치를 강조하며 연설을 마치자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큰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참석자들 중엔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6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고채비 출신으로 영국 의회에 근무하는 티모시 조 씨,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의 아픔을 딛고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 씨, 이정희 재영 탈북민 총연합회 회장, 박정화 부회장, 김주일 국제탈북민연대 사무총장, 최근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김채록 씨의 친언니 김규리 씨입니다.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티모시 조,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사무국장은 23일 VOA에 특히 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윤 대통령 부부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얘기도 있었고 인권 얘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대통령님이 되게 가분하게 탈북민들이 강하다, 다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강조하셨어요. 얘기하는 도중에. 그리고 저는 이제 영국에도 이런 탈북민 커뮤니티가 잘 자리 잡혔습니다. 한 몇백 명이 있고 다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한인 커뮤니티 협조 같이 이제는 이제 통일된 자그마한 한반도가 여기 영국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탈북민들은 한국 대통령의 재외 한인 간담회 역사에 이렇게 많은 탈북민이 초청된 건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 영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정말 꿈만 같죠. 우리 탈북민들이 이번에 지금 찰스 왕님을 만나고 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 만나면서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탈북민들 위상이 정말 더 높아지고 그래서 너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재외동포 간담회 탈북민 출신 6명이 참가했다는 거는 정말로 다른 나라들,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 비해 봤을 때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탈북민들을 그만큼 대해주는 어떤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그렇게 소외계층이 아닌 당당하고 동등한 대우로 해줬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한 어떤 자긍심과 명예를 느끼고 있는 거죠.
다음 날인 21일 저녁, 찰스 영국 국왕이 버킹엄궁에서 주최한 윤 대통령 부부 초청 국빈 만찬엔 박지현 씨 부부가 초청되었습니다. 이어 21일 윤 대통령의 영국 의회 연설, 그리고 다음 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촌인 글로스터 공작과 런던 시장이 길드홀에서 개최한 저녁 만찬엔 티모시 조 씨가 참석했습니다.
저희 탈북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보낸 메시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국 정부가 또 전 세계 리더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래서
탈북민들은 북한이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로 비하하며 막말을 내뱉고 있지만 이런 국제 정상들의 우대는 자유를 쟁취한 자신들의 용기를 인정받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은 앞서 이와 관련해 VOA에 탈북민 상황에 대한 찰스 국왕의 관심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기간 중 주요 행사에 탈북민을 초청하는 건 온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도 지난 20일 VOA 서면 논평 요청에 북한 이탈 주민, 즉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 선발대로서 다가올 통일을 함께 준비할 소중한 존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의 인권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탈북이라는 현상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의 폭정에 시달리다가 탈출한 분들을 범죄자라고 칭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과 영국 정부가 북한 해킹 공격의 위험성을 알리는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공동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영국이 23일 북한 해킹 조직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과 영국 정보통신본부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이날 북한 해킹 조직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위협을 제목으로 한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이 다수의 기업과 개인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해킹 조직이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공급망 공격을 지속하고 수법 또한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례와 피해 예방법 등을 공개했습니다. 합동주의보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한국에서 수천만 명이 이용 중인 보안 인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해 자료 절취를 시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목표물이 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을 가하는 워터링 홀 수법을 이용해 한국 등 기관의 컴퓨터를 점거한 후 보안 인증 소프트웨어인 매직라인 4NX의 취약점을 이용해 내부망에 침투했다고 주의보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주의보는 해당 소프트웨어 이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 밖에 합동주의보는 북한이 항공우주와 의료 분야 등에서 사용하는 화상통신 소프트웨어 3CX에도 악성 코드를 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악성 코드는 7일 후부터 가동을 시작해 주로 피해자들의 계정 정보와 크롬과 엣지 등 인터넷 웹 브라우저 정보를 탈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주의보는 3CX 사용자들이 백신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주요 방지 대책으로 소개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은 합동주의보 발표 하루 전날인 22일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동주의보는 파트너십 체결 이후 양국 간 첫 결과물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서명한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사이버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범위와 상호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문건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역량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활동을 차단하고 억제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따르는 경제적, 평판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자금 창출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다른 불법적 사이버 작전에 합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앞서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영국 의회 연설에서 양국 간의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will be an important and meaningful year for our partnership. Last spring, the United
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공동 대처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탈취와 기술 해킹 등 국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인권 현인그룹 활동 재개를 앞두고 COI 보고서가 이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탈북민들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이 오는 29일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현인그룹 재출범 행사에 앞서 22일 VOA에 보낸 입장문에서 COI 최종 보고서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 커비 전 위원장은 보고서 준비에 꼬박 1년이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OI 보고서의 세부사항이 잊히거나 무시될 위험이 있다며 우리가 제시한 보고서의 많은 권고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미사일과 관련한 매우 심각한 상황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 한국, 일본과 영내 국가들이 면밀히 주시해야 하지만 인권 문제 역시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어 COI 보고서 권고안 이행 등 인권 개선을 위해 탈북민들과 협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남북한 양국의 에너지를 새롭게 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추구하는 통일은 인권 개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무시한 통일은 지속되거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고서를 채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유엔이 COI를 구성한 이유와 조사 결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알리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정보 기술을 활용해 남북한 간의 관계를 재구축하고 유엔이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과학기술에 관해선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 중 하나로 유엔 보고서와 그 결과, 권고사항을 북한 주민은 물론 남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있어 한국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다음 달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앞두고 현인그룹이 활동을 재개한다는 점이 뜻깊다며 남북한 등 우리가 모두 CY 보고서를 되돌아보는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 현인그룹은 지난 2016년 커비 전 위원장 등 3명의 CY 위원과 이정훈 당시 한국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에서 미국의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등 8명이 공동으로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에 침묵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듬해 출범하면서 예산 지원이 끊겨 1년 만에 활동을 접었습니다. 이정훈 전 대사는 앞서 BOA에 이런 배경을 설명하면서 현인그룹이 6년 8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김용권입니다.
지난달 9일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 언니 규리 씨가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동생의 구명을 요청하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철옥 씨 등 수백 명이 강제 북송된 지 40여일이 지나도록 생사초차 알 길이 없는 가운데 규리 씨는 제발 동생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소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생이 뒤따라 나오면서 자기도 같이 가겠다 하는 거 저랑 오빠랑 너는 집이나 지켜라 이러면서 떨고 놓고 왔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13일날, 7월 13일.
김규리 씨는 아직도 26년 전 동생 철옥 씨와의 마지막 만남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7월 13일, 20살이던 규리 씨가 먹고 살기 위해 도망강을 건너 탈북할 때 14살이던 동생 철옥 씨는 자기도 언니를 따라가겠다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동생을 강물을 헤엄쳐 건너야 하는 탈북길에 함께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규리 씨는 오빠에게 꼭 돈 많이 벌어서 철옥이랑 오빠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브로커를 따라 중국에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에 시달리던 어린 철옥 씨는 중국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이듬해인 1998년 15살의 나이에 중국의 오지 마을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자신보다 30살 가량이나 많은 남자와 만나 결혼하고 이듬해 16살에 딸을 낳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상간오지라 한국 사람은커녕 북한 사람조차 만나기 어려워 조선 말도 거의 다 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먼저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언니 규리 씨와 큰언니 유리 씨가 수소문 끝에 동생 철옥 씨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제대로 된 신분이 없어 언제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될지 모르는 동생을 설득해 영국에 함께 데려가고자 했지만 중국에 딸과 가족이 있던 철옥 씨는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여파로 국경이 봉쇄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 코로나에 걸려 고열 등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상황에서도 불안정한 신분 탓에 병원에 가서 주사 한번 맞을 수 없었던 철옥 씨는 가까스로 회복한 뒤 결국 중국을 벗어나 언니들이 있는 영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남편과 딸도 철옥 씨가 영국에서 안정적으로 살길 바랐습니다. 지난 4월에서야 철옥 씨는 태국을 거쳐 언니들이 있는 영국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지만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중국 공안에 붙잡혔고 가족들의 구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9일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됐습니다. 일명 고난의 행군 시기 15살에 배가 고파 탈북했다가 25년 만에 다시 피붙이 하나 없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것입니다. 규리 씨를 비롯한 철옥 씨 가족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 영국 의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철옥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구명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철옥 씨의 행방이나 소식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규리 씨는 영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20일 런던의 한 호텔에서 가진 동포와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규리 씨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도 나누고 기념사진 촬영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티머시 조 씨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동생의 구명을 호소하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규리 씨는 편지에서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뒤 제가 펜을 들게 된 이유는 한 달 전 강제 북송된 제 동생을 살리고자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규리 씨는 동생이 탈북에서부터 강제 북송되기까지의 절절한 사연을 설명한 뒤 중국에서 25년 동안 딸도 남편도 있는 한 가정의 엄마이고 아내였던 철옥인데 어려서 북한을 떠나 북에는 아무 가족도 신분도 없다며 북한 당국은 이런 철옥이를 심하게 취조를 할 것이며 무지막지하게 구탈하고 병들게 만들어 결국 죽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교도소에서 무덤도 이름도 없이 험하게 돌아가신 저희 오빠의 사례가 있어 동생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며 나라를 잘못 만나 태어난 죄, 불쌍한 철옥이를 살릴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규리 씨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국에서 하던 반찬 가게도 접고 동생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지만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해 답답해하던 중에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면 진심이 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편지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아직까지도 저한테 연락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또 마침 이번에 그 윤 대통령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일단은 손편지라도 좀 전해볼까 해가지고 그러면 진심이 통하지 않을까 싶어서
규리 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지난 4월 철옥 씨가 중국 공안에 붙잡힌 뒤부터 중국 당국과 한국 외교부, 주한미국 대사관,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등에 구명을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면담을 갖고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상원에서 개최된 유럽 북한인권 포럼에서도 중국에서 북송된 철옥 씨를 구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 유엔과 미 국무부 등 그 어느 곳에서도 철옥 씨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 멕시코와 칠레,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들, 전시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 62개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명시한 고문 방지 협약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 강제 북송과 고문 등 인권 유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했고 중국은 북한 내 고문과 인권 침해의 증거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내 울먹이던 규리 씨는 끝으로 그저 동생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제 주요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대규모 인권침해 증거가 없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이 수많은 국제적 증언을 무시하고 북한 정권을 두둔하는 선동과 노릇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는 21일 뷰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북한의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이러한 주장은 우스꽝스럽고 중국이 동맹인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어리석은 선동가처럼 보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기구에 보낸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답변서에서 현재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침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슨 부국장은 유엔과 시민사회단체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들은 광범위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탈북한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도 휴먼 라이츠 워치 또 유엔 등의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민들을 조직적으로 고문한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중국 당국을 향해 자신들이 지어낸 환상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관리의 감금 속에서 내몰리게 그들을 국경 너머로 돌려보냄으로써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책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중국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앰네스티도 중국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 한국지부의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관은 이날 BOE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의 주장은 그동안 진행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조사 활동과 그 결과를 전면 부인하는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발표된 유엔의 북한인권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포함해 국가에 의한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진행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최 담당관은 중국 정부가 이런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대로 북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위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면 그에 따라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유엔 차원의 독립조사관의 접근을 허용하고 자유로운 조사 활동을 보장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객관적 조사가 진행되면 북한과 중국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그에 따른 합당한 조처를 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상적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도 VOA에 중국 정부가 국내 여러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선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학대를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칸 나우에 이어 뉴스 따라잡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3년 11월 24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암살되고 이틀이 지난 1963년 11월 24일 케네디를 암살한 용의자로 체포된 리 하비 오즈월드가 나이트클럽 운영자였던 잭 루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이 사건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고 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리 하비 오즈월드를 죽인 잭 루비 또한 체포돼 1964년 3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잭 루비는 1967년 암으로 사망합니다.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은 선거 유세를 위해 텍사스 달라스에서 자동차 퍼레이드를 벌이던 중 목과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1시간도 안 돼 리 하비 오즈월드는 길에서 그를 신문하던 경찰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30분 후 오즈월드는 영화관에서 붙잡힙니다. 리 하비 오즈월드는 죽고 자신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총을 쏘지 않았고 희생양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오즈월드가 단독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아직도 미국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966년 11월 24일 아시아개발은행 창립총회가 미국과 일본 등 32개 나라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교토에서 열립니다. 1963년 국제연합 UN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강요회의에서 아시아지역 경제성장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의 설립이 제안됐고 1965년 필리핀에서 설립안이 최종 통과됩니다. 그리고 1966년 11월 24일 일본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창립총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이날 총회에서 일본의 다케시 와타나베가 초대 총장으로 선출됐으며 1966년 12월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회원국의 대출과 기술 원조, 실태조사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돼 있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